오늘 본문 말씀은 3년 전에 제가 여기에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그 3년이나 그 12년 사이에 한 번씩 반복이 됩니다. 오늘 반복이 되더라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을 미문이라 그럽니다. 아름다운 문을 미문.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앉은뱅이였습니다. 앉은뱅이를 고쳤어요. 이 구걸로 연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 앉은뱅이가 동량돈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면서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냥 비실비실 거리면서 걸어간 게 아니고 뻘떡 뛰어가지고 아유 엄청난 거거든요.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훈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어떤 입으로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훈아 일어나 걸으라. 아 이거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보면 입으로 내면 또 곤란하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서훈아 내가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라고요. 담임 목사만 꼭 그게 해야 되고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조금 전까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심히도 놀라워했습니다. 완전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벌벌 뛰면서 걷는 게 아니라 정상인들처럼 심지어 걷고 심지어 뛰기도 하면서 성전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쪽 동쪽에 있는 곳인데 대중집회를 할 만한 넓은 공간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체포되심도 보았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도 보았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모습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리얼리티, 사실임을 청중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부활에 대한 하나의 작은 증거라면 증거일 수가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금 전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40년간 앉은뱅이로 구걸로 연명하던 그를 사도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거쳤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앉은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자 그 앉은뱅이가 즉시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그런 기적을 만든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냐.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는가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입으로 발설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세 등등한 산헤드린 공의회와 로마 총독부가 예수를 반역자로 처단하여서 죽였는데 그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나 로마 총독부를 거스리는 일입니다. 예수의 부활 선포는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일은 부당한 일이고 불의한 일임을 말하는 대적 행위가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한다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거짓말 유포죄로 체포되어서 권역을 치르고 심하면 투옥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자신들은 예수의 부활에 증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멀터라고 그러죠. 순교자. 이 그립 단어를 음체해서 영어에서 더 멀터라 그러죠. 말티스 멀터. 이 증인들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놓고 청중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불신세계에 전할 때는 피 흘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오락이나 레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복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을 화려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는 자기 이력서에 단기 선교 갔다 왔다라는 경력 한 줄 써놓는 이력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은 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피로써 즉 고난을 통해서 후대에 전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언하는 사도 베드로의 선언 속에는 그런 비장한 결심이 들어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에는요, 독일에서 어떤 신학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어떤 양반이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아유, 참. 부활을 믿지 않는데. 참, 용기 좋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부활을 믿는 교회 공수가 돌 맞아 죽을 일들입니다. 부활 못 믿으면 예수 못 믿어요. 예전에 이 사람이 저게 1세기 때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렇게 떠받들어 올려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부활을. 참 이게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종교인.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의 동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를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에 할 것 같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거부했다. 그리고 죽였다. 이런 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대제사장들은 누구에게서? 가룟 유다에게서 은삼십에 삽니다. 대제사장들이 하속들을 그날 밤에 그리로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했고 유다를 관할하고 있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권세를 이용해서 죽였습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사도 베드로는 14절에서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법으로도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정말 죄 안 지었냐고. 예, 죄 안 지었어요. 그는 거룩합니다. 그는 의인이십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15절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라고 우리말은 번역해 주고 있는데 이단은 생명의 개척자라고 번역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생명의 시발자, 생명의 시창자, 생명의 저자 또는 생명의 개척자. 이 생명은 우리의 요 활짝거리는 목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관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인 예수께서는 이 생명 오늘 우리들에게로 가져오신 첫 사람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개척자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 우리 주님을 몰라보고서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도무지 사함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우회하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21세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무리들 속에 끼어서 했던 짓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주님을 갈보리산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없었다면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렸습니다. 대속, 십자가의 중심사상. 강단 위에서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타협이나 변명이나 합리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신령을, 설교는 우리의 신령을 찌르고 째고 베어내야 합니다. 설교 마사지 아닙니다. 가려운 데 끌어주고 찌뿌단 몸을 만져서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뭐예요? 마사지. 설교는 메시지입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영혼의 안덩어리인 죄를 가르고 찌어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어찌 안 아프겠어요? 뭐 죄라는 거는 아 신령에 뭐 아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아니에요 그거. 죄는 죄입니다. 독약에 써 있으면 포이전, 데인저라고 써놔야 되죠. 데인저를 단거로 읽고 먹으면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아니 데인저 DANG를 그 발음교도로 읽으면 단거가 되잖아요. 설탕으로 알고 먹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죄는 죄로 지적이 돼야 됩니다. 그 아픔을 견딘 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게 싫어서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갰기 한다고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지금 숨겨져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옛 시대에는 죄 때문에 지옥 같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들어갑니다.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은 죄가 아무리 작아도 끝까지 고집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죄가 나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태산보다 더 커도 회개하면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통렬하게 지적하던 사도 베드로의 톤이 약간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청중들을 코노래 몰아세웠다가 이제는 다소 누그려 뜨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너희가 지었지만 그 일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 너희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들의 관리들도 몰라서 그러했다는 말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인 줄 알면서도 아기를 가지고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 줄 몰랐기에 죽였다고 청중들의 아픈 마음을 베드로가 살짝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변명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영접할 수 있게끔 마음의 준비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주님, 그분도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자기를 찌르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주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고 못받고 찌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용서하기를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를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는데 불장난을 하면서 불장난이 가져올 엄청난 불행을 모르는 채로 불장난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말할 때 저들 속에 여러분과 저도 2000년 전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들이 주겠지 뭐 내가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할 때 저들 속에 마구 있었어요.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벌러긴 우리들의 살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요.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멸망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 길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은 모든 엄청난 죄악들을 도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들이라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병원에 의사 찾아가는 거 좋아하실 분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죽을 병이 들어야 의사를 마지못해서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혀녀, 생각지도 않았던 병이 걸려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도 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싫어합니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십시오. 몸이 조금 이상하거든 의사를 빨리빨리 찾아가서 보이십시오. 그 길이 병에서 모여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그냥 놔두면 병을 키워서 의사도 손을 쓸 수 없게끔 되기도 합니다만 미리 알았다면 손을 써서 초기에 병을 잡아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겠지요. 우리도 죄의 뿌리가 깊이 나의 삶에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길만이 죄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짓는 현장에서 우리 죄 짓는 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기소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지옥골에 보낼 수가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재판장입니다. 삼권을 다 틀어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재판장, 검사, 증인. 또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변호사까지 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듣기 싫지만은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떠날까봐 무서워서 죄를 지적 못하는 교회는 교인들에게 아첨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불창 나쁜 교회입니다. 캠년장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지적할 때 듣기 싫고 역겹습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 심령에 거슬립니까? 그것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모여서 캠년장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지적으로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은 캠년장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느껴진다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 보면 오시는 분은 많아도 교회 남는 분은 참 얼마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위로해주고 뿌듯한 몸 눌러서 뭐요? 마사지나 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사람들 많이 오겠지요. 많이 와도 등록 못해요. 마음이 아파서, 쓰리고 아파서. 사도 베드로는 19절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쾌하게 된다고 개혁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개혁 개정판에는 새롭게 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위로의 때 혹은 편히 쉴 때 또는 시원하게 될 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단 한 번 출연, 하팍스입니다. 하팍스 레그메논이라는 수로인데 한 번 출연하는 단어예요. 명백하게 꼭 꼬집어서 번역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헤세드라는 글자, 사랑, 요거 번역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번역이 40개나 됩니다. 40개. 왜냐하면 현대에 딱 들어맞는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헤세. 또 오늘 본문에기는 이 그리스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때 우리 마음이 유쾌하게 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기에 새로워지고 죄에 눌려있던 우리의 심령이 죄가 되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사함받은 심령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유쾌하게 되고 시원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죄사함받은 이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내 대부분 모든 죄가 씻음받은 날, 그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예수를 죽인 무리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그를 거부하였고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인 그들의 죄악을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였다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주님께 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누구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이유는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 죄 가운데 남아 있겠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습니다. 믿습니까? 죄사함받은 우리의 심령 속에는 지금부터 유쾌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죄사함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누리면서 살다가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죄사함 받던 그날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눌려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을 널리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죄사함의 기쁨을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얽어먹여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려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죄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은밀한 음성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시고 깨달음으로 알게 해주셔서 다 자백함으로 십자가 피로 씻음 받고 우리의 심령에 죄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영접하십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허물을 자백하며 나아가서 죄사함의 기쁨을 땅에서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기로 충만하시니 예배드린 온 지체들의 신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